제10장 요한과 진리. 바울은 그의 생명의 종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가 최후에 남긴 이 저서 가운데 있는 하나의 부담이 곧 영성의 하락과 이탈로 인한 처량한 국면을 처리하는 것임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이탈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신약 가운데서 그들이 받을 인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소망을 잃고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낮아졌을 때 아주 쉽게 혼란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이 이렇게 변할진대 변치 않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신은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비록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지만 환경을 봄으로 인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의 변치 않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후메네오와 빌레도, 심지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향해 충성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며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그분의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이 견고한 터 위에 새긴 첫 번째 인침입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만인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람의 본성을 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실망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침은 또 다른 방면, 곧 모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동하지 않는 터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위의 영적인 상황이 붕괴되는 것을 볼 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무릇 주님께 속한 사람은 모두 성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상세하게 이 점을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큰 집에는 쓰기에 합당한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그릇들에 비유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귀중한 그릇이 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 큰 집과 그 가운데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그릇이 되기로 정해진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구절의 말씀 배후에 있는 도덕 수준은 또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외면적인 나타남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이와 같이 퇴폐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이 혼합이 가득한 큰 집이 되도록 타락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불행한 것은 교회의 외적인 간증은 어떤 때라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그릇들을 구별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것이 재료의 문제이지 기능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하나님의 집의 건축과 부합하여 아주 분명하게 중요시되는 것은 재료의 유용성이 아니라 재료의 성질이라는 점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의 실제적인 용도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와 그릇의 용도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그릇의 지속적인 가치를 판정하려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그릇의 내재적인 가치이지 그릇의 용도가 아닙니다. 몇 양의 금의 가치가 온 예배당의 목재 의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으로 말한다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거의 같은 말을 해낼 수도 있지만 능력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그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발람과 이사야는 모두 왕국을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할지를 압니다. 가치가 유실되는 때에 우리가 소중히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총명과 세상에 속한 지혜와 같은 나무와 진흙입니까? 아니면 신성한 근원과 십자가의 구속에서 나온 금과 은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는 많은 사물들이 염가품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손쉽게 영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전도, 기도, 간증이 모든 것들은 마치 보기에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가치 있으려면 단연간의 피땀의 대가와 하나님의 다루시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그 영의 가르침을 기다리며 자신이 무지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의 진실된 성질이 시험받을 어느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혼란된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설교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사람들은 설교자가 말한 것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일을 깊이 만진 적이 없는 사람은 그날에도 다른 사람을 만질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그릇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연상케 하지만 디모데후서는 어떤 상황 아래서 그릇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해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의 품질을 관심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분의 종 요한. 이것은 결국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로 이끕니다. 시간상으로 그의 저서는 대체로 바울의 저서 이후입니다. 이 때문에 신약의 계시에 대한 그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일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내재적인 생명이 외면의 사물에 의해 침범되었을 때 요한은 사람들이 진실하고 신성한 질을 주의해야 함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처음 예수님이 요한을 만난 상황이 이 점을 말해준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와 그 형제 야고보는 전날 밤 수고한 일로 인해 파손된 것을 보수했습니다. 물론 요한은 베드로와 같은 어부였지만 그의 범위 안에서 바울과 같은 건축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그가 초기의 전도와 교통에 충분히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또한 바울처럼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전체를 조망해 볼 때 요한의 저서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명히 그의 이 특별한 사역은 바로 사물을 태초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초의 광경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요한의 복음서는 사복음서의 마지막 한 편임을 압니다. 그의 서신 역시 서신서들 중에서 마지막이며 그의 계시록 역시 성경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그의 모든 저서는 어떤 의미로 말한다면 마지막 저서입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도처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마가가 진술한 것처럼 주님의 사역을 아주 적게 말했으며 또한 마태가 산상수훈의 단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의 명령을 그다지 논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야 한다든가 당신이 그와 오리나 십리를 가야 한다는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주된 부담이 아닙니다. 그의 부담은 당신과 이 영원한 생명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만약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다른 누구와도 다릅니다. 그는 외면적이고 일시적인 것들, 즉 날짜 족보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부담은 우리가 반드시 이 다른 사물 배후에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것들은 다 타락하였으므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거기로 돌아갈 때 베드로와 그가 대표한 모든 것이 다 보존될 것이고 바울의 것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새로운 사물을 제공하거나 우리를 더 전진하도록 이끌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의 항목들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위임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신선한 부활 생명이신 주님 자신을 접촉하게 하고 이를 통해 그들을 다시 원초의 계획 안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이 바로 다음의 각장들을 이해하는 열쇠라는데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두 흐름, 즉 은혜와 진리를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책 전체에서 당신은 이 이중적인 강조, 곧 한 면은 진리를 중시하고 한 면은 은혜를 중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요구하는 바가 있지만 은혜는 그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8장에 기록된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힌 사례 가운데서는 진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녀에게 문제없다, 너는 범죄하지 않았다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에게 그녀가 한 것은 결코 심각한 일이 아니므로 이 일을 그다지 관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죄를 범하였고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는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그분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당신은 은혜가 언제나 이렇게 진리와 조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서신에 이를 때 당신은 더욱 전진된 일을 봅니다. 당신은 이토록 많은 은혜와 진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들은 비교적 후기에 쓰여진 것이고 그때는 기본적인 회복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요한이 당신을 태초의 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서신서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빛과 사랑으로 계시되십니다. 복음서에서 진리는 서신서에 와서 빛이 됩니다. 복음서에서 은혜는 서신서에 와서 사랑이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사람에게 전해지면 진리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사람에게 이르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은혜는 여전히 여기에 머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각각의 일들은 모두가 빛과 사랑이지만 사람에게 임하면 진리와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늘 사람들에게 오용되고 진리 역시 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를 그릇되게 자신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며 그것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사용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방법은 우리를 보좌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얼마의 신기한 사물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초를 우리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근원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잃은 것을 회복하고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장 마지막 한 권 계시록에 올 때 우리는 사도가 이 원칙을 완전히 적용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특별히 주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계시록을 읽는 각 사람이 모두 이 책이 최고의 회복을 대표한다는 것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록하는 것은 완전히 창세기와 반대됩니다. 태초에 들어온 실패와 파괴는 이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발생되는 각각의 문제들은 여기에서 모두 해답을 얻습니다. 창세기에서 나는 한 마리의 뱀을 보는데 이 뱀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의 저주를 보는데 이 저주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나는 죄와 사망을 보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생명나무에서 격리되는 것을 보는데 이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일들의 시작을 보는데 결국은 어떠합니까? 나 자신의 결국은 또 어떠합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의 시작을 하셨지만 만일 구원이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끝맺는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의 목적은 이 문제들의 답변을 하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며 처음이며 또한 나중이심을 소개합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그것은 시장을 열어서 그분의 위격을 계시합니다. 그 주된 목적은 우리로 장래일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에 대한 요한의 해결 방법은 많은 인과 나팔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들림받는 것이 부분적인가 아니면 전체적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이 책은 우리의 생각을 만족시키고 연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완전 무결하게 계시함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알아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계시록은 우리에 관한 문제의 답변을 주지만 답변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최초에 잃은 것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하나의 동산을 가지셨고 마지막에는 한 성을 얻으십니다. 창세기에서 그분은 그분이 만든 사람을 방문하십니다. 계시록에서 그분의 거처, 심지어 그분의 보좌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요한이 말하는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최초에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계시록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그분이 이미 이루셨음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우리에게 진술하는 것은 본질상으로는 이전보다 어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것을 완성하려 하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요한이 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신성한 태초 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정한 운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쟁한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요한은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각각의 일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안과 성취를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시작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또한 나의 마침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알파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또한 나의 오메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의 답안입니다. 내가 만약 먼저 그분을 분명하게 안다면 나는 알아야 할 모든 장래의 일과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을 알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모두 옳은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하고도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주님에 관한 첫 번째 이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요한이 기록한 이상을 연구하여 읽을 자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심지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말해줍니다. 아래에서 기록한 일은 그분의 이러한 어떠함이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요한 자신 역시 이러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도 영원히 사신 주님의 계시로 인해 티끌 가운데 엎드러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는 장래일에 대한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 것이 모든 것을 보는 기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왕국이므로 여기에서 왕과 그 백성은 이 왕국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게 될 일에 대한 계시는 사람들에게 한담하며 연구할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대적을 뒤엎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권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분의 아들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이심을 보지만 계시록에서 그분은 왕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알파이시고 계시록에서 그분은 오메가이십니다. 전자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후자는 그분의 어미함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허리를 동여매셨고 밤모섬에서 요한은 그분이 싸움을 위해서 가슴에 띠띠신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분의 인자하신 눈빛은 베드로의 마음을 녹였고 계시록에서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분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분 자신의 양을 이름을 따라 부르시고 그분의 입으로는 은혜의 말씀을 해내셨으며 계시록에서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렇게 두렵고 그분의 입에서는 그분의 대적을 공격해 없애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과 세상 사람의 구주로 아는데 이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반드시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심판자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이심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품에 기대며 이 어떠한 사랑인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권세 잡으신 분임을 본다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아, 얼마나 두려운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자는 감사를 바라는 것이고 후자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이 왕이심을 보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며 다른 한 차례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성실하고 참된 증인, 즉 신성한 보증인이심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비록 방해를 받을지라도 결국 성취될 것임을 간증하고 보증하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임. 우리는 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가 읽은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이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참된 것이지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참으로 그렇게 진실하신 것과 같이 진실된 것입니다. 신성한 것의 영적인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실체가 없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임기응변적 처사입니다. 나는 많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단지 영적이고 예언적인 진리만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 환상의 세계를 만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를 도피하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서의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살기를 대단히 원하면서 고린도전서의 실제적인 문제는 피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가 당한 속임수로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성숙의 표시는 언제나 신성한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참된 생명, 참된 성결임을 봅니다. 사실상 그분은 곧 진리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진리라는 말은 내가 앞에서 말한 예언의 진리와 의미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은 진리와 교리를 섞어서 하나로 말하지만 이 둘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교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진리에 관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중국어에서 진리란 이치를 뜻하는데 헬라어에서 이 말의 뜻은 사실상 진만 있고 이는 없습니다. 즉, 실제만 있고 교리의 뜻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자신이 바로 모든 진실한 것의 구체화이시며 이것이 그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인식입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또한 은혜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환영하지만 그분의 진리를 압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을 때 이 역사적인 행동 안에서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그분의 인격과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지 다만 그분의 말씀하심 속에서만 표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면 진리 또한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를 둘러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미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길이요 생명임을 알지만 오늘날 그분이 진리임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결손입니다. 이는 진리가 곧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이전에는 그리고 그분 외에는 실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원한다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그분이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떠함이 곧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나는 늘 이러한 곤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어떠함과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떠함을 비교한다면 항상 서로 일치되지 않는 많은 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를 어떤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의 일이지만 이 땅에서의 나의 체험은 늘 진리에 저촉되는 듯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 차이를 해결합니까? 나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의 나의 행위를 내가 아는 진리와 일치되게 합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나의 어떠함이 진실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루어진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나의 유일한 잘못은 바로 자신의 느낌과 체험 안에 머물고 자신의 노력과 실패 안에 머물고 자신의 의혹과 소망 안에 머물면서 나의 믿음을 진실한 분께 고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분을 중심으로 합니다. 성경의 중심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이 안에 포함시켰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날 그분의 어떠하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승천과 영광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이 일들의 확증을 얻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역사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 믿음이 안식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일들을 보기까지 종된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진실된 것이고 또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어떠함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이 실제를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리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요한의 새로운 계시는 우리에게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수준에서만 본다면 그리스도의 승리보다 더욱 진실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때 어떠했다면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정부와 사회와 밖의 기독교를 볼 때 우리는 통제와 압박과 좌절을 보게 되고 자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기를 기도하여 구하는 것은 갈보리산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영광의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것이지 그분이 장차 이기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빛과 진리는 함께 연결된 것입니다. 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그 위에 비춤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은 신성한 빛이 영원한 진리 위에 비춤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전파에 만약 빛이 없다면 진리는 교리가 됩니다. 만약 신성한 빛이 있다면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어떤 때는 계시이고 어떤 때는 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 그 영원한 실제는 먼저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이루신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그리스도와 시간. 영적인 실제에는 시간의 표시가 없다는 하나의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이 실제를 만지는 그 순간 시간의 요소는 사라집니다. 예언을 비유로 들어봅시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신성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처음이시요 또한 마지막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알파요 또한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이 둘을 포함하며 동시에 이 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한때는 처음이셨다가 또 다른 때는 마지막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동시에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은 얼마 동안은 알파이시다가 그런 후에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두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항상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물론 사람이 볼 때 그분이 오메가로 나타나실 때가 되어야 그분이 비로소 오메가이시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그분은 지금 오메가이십니다. 사람에게는 과거와 장래가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 둘이 동시적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며 내일의 나는 더욱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그 영원한 나는 이다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일찍이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두 위치가 그리스도께 동시에 발생한 것이며 그분께는 시간과 장소의 차이가 없음을 봅니다. 그분은 동시에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빛들의 아버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도 이러하시며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러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 중에서도 이러하십니다. 당신은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묘사한 광경이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혹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기록한 상황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것이 교회의 위치를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실제를 묘사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성경을 번역한 얼마의 사람들보다 더욱 담대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직역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느끼고 영적인 사물에 대한 그들의 관념에 부합되도록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이라 번역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만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돼야 비로소 참된 성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산출품이며 더 개량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도처가 다 쇠퇴하는 것을 보고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교회는 어떻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해서 교회의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목적에 도달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기초 위에서 그분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사실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면 이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떤 추상적인 표준에 도달하거나 힘써서 하나의 요원한 목표에 이르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표준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성장은 당신의 실제적인 어떠함을 발견하며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신이 희망하는 어떠함을 이루도록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절박하게 분투하든지 당신은 영원한 그 목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죽었음을 볼 때 죽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부활했음을 볼 때 부활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본다면 당신은 거룩하게 됩니다. 이미 성취된 사실을 보면 분명히 그 사실을 실현하는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이지 갈망과 수고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의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관한 진리,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영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 이것은 너무 어렵다. 교회는 당연히 깨끗해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5장을 펴보라.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라고 외칩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먼저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는 순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남편이 되고 어떻게 아내가 되는가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 된 당신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사랑해야 남편이 될 수 있다거나 당신이 반드시 순복해야 아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편이라면 사랑해야 하고 당신이 아내라면 순복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 무엇이 되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이 어찌 교회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깨끗해 되어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끗해 되는 것은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에서 바울이 여기에서 죄의 문제를 초월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깨끗해 하는 목적은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마도 세상의 더러움과 먼지를 없애고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깨끗해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미 씻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씻는 것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답게 행하는 것은 그가 남편이기 때문이고 아내가 아내답게 행하는 것은 그녀가 아내이기 때문이며 교회가 깨끗해 되는 것은 그것이 이미 깨끗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표준에 도달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이 그 표준에 따라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은 몇 번을 씻든지 간에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로마서는 구속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며 에베소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과거와 장래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충만을 기점 삼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궁극적인 실체는 줄곧 하나님 앞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실제적인 빛 가운데서 그분의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성경에서 시간에 관한 요소는 사람의 생각에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일단 빛비춤을 받고 성도들 중에 그분의 기업의 영광을 안다면 이 문제는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전적으로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에서의 궁극적인 영광을 안다면 우리가 땅에서 그 영광의 권능 안에 사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기독교의 외적인 형식만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안의 실제를 본 적이 없으므로 그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겉만 그럴듯한 많은 것들이 기독교를 장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를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다만 외면적인 사물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증하여 줍니다. 이 점은 우리가 마지막 장에 가서 더욱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인도와 빛비춤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연구 혹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영원한 진실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며 모두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신성한 일에 대하여 얼마의 극단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천주교는 의례적이거나 물질적인 견해를 사용하여 신성한 일을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침례의 물을 중시하며 그것이 거듭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주님의 만찬의 물질적인 요소들 역시 기이하게 그리스도의 육신과 피로 변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곧 이른바 화채설의 교의입니다. 이런 관념에 근거하여 로마 천주교는 또 그들이 받은 교회의 외적인 형태가 곧 유일하고 진정한 교의라고 확고히 말합니다. 다른 한 극단에서 이지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이 산출한 결과와 사실이 부합하지 않음을 인해 곤혹함을 느끼고 이런 견해를 없애기를 구하며 이른바 개혁파의 관점으로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침례의 외적인 의식과 이면적인 실제를 구별하고 또 주님의 만찬의 떡과 잔을 다만 예표나 상징으로 봅니다. 그들이 교회의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진실과 허위의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이른바 교회 중에 교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묻겠는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성경의 분명한 말씀에 대하여 합당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진실과 허위의 교회를 말하거나 대표 혹은 상징을 말하지 않고 다만 확실하게 사실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이 포함되지 않는 침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느 시기에는 침례를 체험하고 또 다른 시기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잔에 대하여 말하며 이것은 나의 피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한면으로 상징의 의미를 초월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그분이 그분의 피를 언급하시는 것은 그분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같으며 이것은 화채설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피이지만 동시에 한 잔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대표와 실제, 표징과 본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하고 신성한 실제입니다. 우리의 눈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실제의 영을 통해서만 침례와 주님의 만찬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안으로 들어갈 때 더 이상 이 일들에 대한 교리가 없고 오직 실제만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아마 극단적인 개혁파가 들을 때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로마 천주교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궁극적인 신분을 본 사람들에게 교리와 표징은 모두 그분에 관한 이 이상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실제입니다. 우리가 방금 침례와 떡됨의 실제에 관하여 말한 것을 마찬가지로 교회의 실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 말을 언급하기만 하면 많은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제목을 논할 때마다 그들은 청중의 마음 안에서 혼돈이 생기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 성경 가운데 각주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 진실된 것과 진실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영적인 실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지방교회와 우주교회의 사이에 분명한 한계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오직 교회만 있습니다. 이와 같을지라도 교회라는 제목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므로 사람들은 복음의 하나됨을 위해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합니다. 영국의 어느 대회에서 나는 한 사역자에게 왜 이번 대회에서는 교회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 이번 대회는 더욱 깊은 영적 생명을 추구하기 위한 대회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의 관점이 나머지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생명의 관계는 가장 밀접한 것입니다. 주를 닮으리. 이 찬송은 개인이 부를 수는 있지만 교회는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발견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분투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말하자면 기독교는 자신이 할 방법이 없는 것을 노력해서 하는 것이며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사실상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이 이와 같이 자고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기독교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교회의 체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서양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길을 노력해서 낼 수는 있지만 땅으로부터 하늘에까지 통하는 길은 절대로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교회가 장래 어느 날에 도달하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으며 아직까지 다른 곳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교회의 근원과 거처이지 교회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치는 아직까지 하늘밖에 있어 보지 않았으므로 거기에는 절대로 노력해서 하늘에 도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압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하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자신이 하늘에 속했으며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노력해서 하늘에 가려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하늘의 시민인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늘의 위치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조직도 아니며 단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해를 요구하는 어떤 관념도 아니고 사람이 도달하기를 요구하는 이상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다른 많은 사물처럼 교회는 하나의 실제이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늘에 속한 진실한 성질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새롭고도 하늘에 속한 성품을 보게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점은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이므로 어떠한 개선이 필요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아, 그것은 교회의 지위일 따름이지 교회의 광경은 이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영원 안에서 어떠한 불완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옛창조 안의 무궁한 문제로 인하여 곤란함을 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실제를 볼 때 이 문제들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영역이며 오늘날 이 오염된 우주 가운데서 그분은 조금의 더러움도 없이 깨끗한 영역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금등대.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믿으려 하지 않는지. 우리는 만약 교회가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하는지, 만약 교회가 틀린 결단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지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어떤 실패의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우연한 실패가 없는 듯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수준에서 멀리 하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 거룩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 말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 그는 대마와 구리장색 알렉산더 및 거짓 형제들이 거짓 교회를 조성했으니 마땅히 참된 교회와 구별해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신 안에서 교회를 말할 때마다 그는 교회는 완전한 것이라고 말했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어떤 수식어구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역시 이와 같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인자가 등대 사이에 다니시며 각 등대마다 각자 그분께 책임질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빛을 따라서 아주 쉽게 교회들 중에 많은 실패를 찾아내지만 요한이 어디에서 옳은 교회와 옳지 않은 교회를 구별해냈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주님 자신의 안목에 따라 그들을 일곱 금등대, 일곱 정금의 등대라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실제를 본 사람들에게만 그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거나 저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이러하거나 저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실제를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도달할 수 있는 상황과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을 구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단 우리의 눈을 여시면 우리는 더 이상 미소한 일을 경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얼마의 작은 믿는 이들이 어떤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들의 인수는 너무도 적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다른 한 형제와 나만 이교의 도시 안에 있다 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면 더 이상 인수가 적음으로 인해 근심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13장에서는 단지 몇 명의 믿는 이만이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결정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거기에는 교회의 대표가 부족하고 이런 중대한 행동에는 마땅히 교회의 인도자가 전체 회의를 열어야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믿는 이들이 하늘에 속한 이 실제를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정확한 규율에 따라서 행하는가를 개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교회의 실제를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운행하고 있는 교회를 만나면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비록 그들이 다만 작은 무리의 믿는 이들일지라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낸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 자신이 참으로 범사의 머리에 순복한다면, 또한 만약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그들 자신이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그들을 위해 간증하실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러 갔을 때 그는 단독적으로 혼자 갔고 단독적으로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은 규율에 맞지 않는다. 그는 몸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것은 분명 단독적인 행동이다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는 다만 한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의 인도를 받아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몸의 지체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때 주님의 눈은 아나니아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다른 한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세 형제에 대한 아나니아의 행동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순복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그가 행동할 때 몸이 행동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의 영원한 실제 안으로 인도되었다면 어느 날 당신은 온 교회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마 당신이 이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 있는 한 지체가 만약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영에 순복한다면 그의 행동은 곧 전체의 행동입니다. 그때 이 생명은 모든 외면적인 제한을 초월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 행동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대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면이나 이면적인 면으로, 즉 로마 천주교나 개혁파의 안목으로 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곱 금등대입니다. 그분은 단지 교회만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제의 영에 의해 교회의 영적인 실제 안으로 이끌려질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만을 보게 됩니다. 나는 각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말할 때 인도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뜻은 나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려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상주의자로서 하나의 환상을 따르고 있군요. 설령 당신의 말대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현재 체험하는 것은 그때에는 원래의 모습을 잃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성질은 변할 것이고 몇 년 후에 남아있는 것은 다만 당신이 본 이상의 변형된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나는 당신이 만약 신약 안에 있는 바울의 사역의 각도로만 본다면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아주 옳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은 영원한 것이며 단지 10년 혹은 20년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저는 제1대 혹은 제2대가 없고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얻기를 소망하시는 것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 자신이 영원히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표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돈이 없어 진주를 살 수 없는 사람은 플라스틱 구슬을 사서 그것을 인조진주로 삼습니다. 그러나 진주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플라스틱 구슬을 인조진주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참진주와 거짓진주가 없이 오직 진주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볼 때 플라스틱 구슬과 진주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교회가 진주라고 보는 것은 모두가 참 진주입니다. 몸을 돌이켜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우리의 눈이 만약 그곳에 고정된다면 우리는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